네, 오늘 시편 132편은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 다윗의 삶 전체와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또 다윗의 소원과 열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기도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 시인은 처음부터 나를 기억해달라, 나 솔로몬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시여 다윗을 기억하시고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전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 그의 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번역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근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봐도 이 원어 안에는 수고, 괴로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그 다윗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수고와 열망을 가졌느냐,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한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4절에 보니까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잠들지 않을 만큼, 내가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이유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그 장소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유다의 아비나담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군인 3만 명을 뽑아서 그 법궤를 모셔가려고 아비나담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궤를 옮기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법궤를 싣고 있던 수레가 수레를 끌던 소가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그 법궤를 이렇게 보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를 이렇게 만지죠. 손을 댑니다. 그러자 웃사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그 거룩한 물건을 만지자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모셔가는 걸 포기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그때는 군인 3만 명을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자기가 배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예복이었던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들어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라는 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어떤 그 상황을 묘사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8절, 9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갈 때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모셔갔던 것처럼 다윗은 결국에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느냐?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모셔가고 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사랑했던 다윗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지칭하죠. 다윗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나중에 그 왕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이 지적을 하죠. 다윗, 당신이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다윗은 바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가 위대한 군사이고 전략가이고 왕이고 또 시인이고 음악가여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무릎 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결국엔 왜 무릎 꿇게 하나님이 만들어졌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무릎 꿇게 또 관절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언자 나단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단의 쓴소리를 양약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에 계속 이어서 세워지는 왕들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도 열왕기상을 살펴보지만 그 왕들 주변에 예언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왕 앞에 쓴소리를 못하고 왕이시여 잘될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왕도 망하고 예언자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예언자 나단의 그 쓴소리를 듣고 또 때때로 아프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나중에 그 전에 하나님은 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왕이 나올 것이다. 왕위를 계승하도록 내가 돌봐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언이 우리가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시온을 선택한 것이 다윗 아니면 솔로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누가 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14절 후반 보니까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성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솔로몬의 궁궐에서 나중에 일일이 사용되고 있던 그 식료품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소가 10마리나 되고 무슨 가루가 몇 에바나 되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매일 먹게 됩니다. 이 말은 또 곧 솔로몬의 시대가 전성기임을 보여주죠. 또 솔로몬의 왕국에 들어오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황금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빈민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되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할 때 북쪽의 열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했던 여러 가지 세금이나 노역들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이 솔로몬의 황금 시기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시기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면에 그 중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나중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빈민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던 그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됐던 것이죠. 그 풍요로움을 위에 권력자들만 누리고 백성들에게 풍족히 나누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나아가 발등상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습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짓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죄를 짓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바로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짓고 실수해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축복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은 빈민을 만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그 풍요로움을 나의 복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오늘 하루도 주위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